간략한 인사와 함께 1, 2절이었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해준 일들에 대한 감사를 3절, 5절에 표했다면 오늘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을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와 사랑의 역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계속 자라고 풍성해져서 신령한 열매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지속적인 영광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의 문안 인사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라면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감사와 기도는 그 사랑을 바탕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이 역사의 종말까지 확장되고 커가기를 바라는 보다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이 역사와 우주를 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단순한 그의 문안의 내용조차에서도 볼 수 있다는 데서 시간이 적용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다운 면모를 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바울은 모든 일에서 그랬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실조차도 하나님께서 증인이 심을 증거하여 자신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는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복음 사역에 함께 온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준 빌립보 교회에 지속적인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6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요.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에게 복음의 사역에 협력한 것에 감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이유에서 사람은 선할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그러자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이고요.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창조의 완성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역사 속에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선한 것을 악용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 창조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 범죄한 역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확신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일, 즉 어둠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구원의 일인데 이 일은 사람 스스로가 불가능하고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착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을 가능하도록 십자가의 희생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그 일을 완성하실 즈음에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이 그날 또 이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주 예수의 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이라든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는 주의 날 등등 여러 표현으로 대부분 예수께서 주체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로 이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귀하고 선한 일은 주님을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과 함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7절 상반절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확신은 이런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마음을 주고받은 데서 당연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빌립보 교우들과 그들의 마음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7절 중간에 그랬죠. 바울의 의무감에서나 그냥 지나치는 표현이 아니라 빌립보 교우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서로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확신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사실 같은 신앙의 관계라면 이런 감격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의 과제이든지 나누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데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해석이 필요치 않은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은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로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한 몸의 지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헤아림이 앞선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체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속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빌립보 교회 역시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 아름다운 일에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함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비록 복음을 위한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해함으로 자신이 투옥된 입장에 있음에도 거리끼거나 의심하지 않고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인 거지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하반절 했는데 여기 매임 또는 변명, 확정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법정에서 사용되는 낱말들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증거하면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유리한 편에 서려고 하지만 바울이나 빌립보 교우들은 이런 어쩌면 육적으로 손해나는 편에 함께 하여 끝까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에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격려를 베드로 사도가 함께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인이 되신다고 확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에 발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니? 물으면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양팔을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벌리면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을 흔히 쓰곤 하는데 그것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일 겁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바울답게 신앙적 표현에서 최상에 검증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즉 예수도의 심장이라고 묘사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도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서 사용되는 최상의 표현을 심장으로 표현하여 마음 깊이 가진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본래는 내장 또는 내부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는데 감정의 자리인 심장, 마음, 사랑 이런 의미로 확대되는 스플랑케논이라는 히라버가 쓰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이 바울사도 자신의 심장으로가 아닌 예수도의 심장으로 라고 묘사함으로써 마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는 요한일서 3장 16절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노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예수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도께서 바울이 가진 사랑의 중심이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하여는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가진 빌립보의 성도들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러한 표현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연보한 사람들을 두고서도 증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연보를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장 근데 9장 말미에 1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죠. 물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까지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5장 27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진실을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8절 하반절에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들어 사용함을 그의 글들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이고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23절 상반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이나 10절에도 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진실을 보증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진실치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과장법을 쓰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움직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제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최종적인 바람이고 또 의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한 빌립보 교회에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감격하고 칭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러한 선하신 예수도의 구원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향상될 것을 기도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이미 앞에 3절,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음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절, 10절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대스승이요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가 의문이 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경계하신 은밀한 중에 기도는 외식하는 즉 사람들에게 과신하려는 기도를 경계하신 것이지 기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 간에도 서로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기도하는 것에 실제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을 역시 마태복음 7장 7절이나 8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가르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를 받는 그 대상도 그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신령한 삶에 대한 성장의 부분이고 적어도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장성을 위한 것이고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먼저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9절에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주었던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사랑을 했는데 실제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 항목임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하심으로 더욱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노시스 하면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지만 여기 쓰인 것은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 인식,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한 완성된 지식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단순한 알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더욱 확실해 가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명은 분별, 판단,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이해와 성령의 감동으로 갖는 영적인 통찰력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같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10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 지극히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한 그런 의미를 가진 낱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 최선의 것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은 어떤 광물을 갖다가 녹여서 거기서 필요한 광물을 뽑아내는 재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도키마조라고 하죠. 결국 신령한 분별력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선의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속임수인가를 분별하여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온갖 거짓된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별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순박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도 얼마든지 있죠.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좀 독특한 의미입니다. 본래는 헤일리라고 하는 이건 태양빛을 의미하고요. 크리노, 판단을 얘기합니다. 이 말 자체가 엘리 크리네스 해가지고 태양볕에서 완전히 밝혀진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태양빛으로 시험한 완전 무결한 상태를 표현한다는 의미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진실은 태양광보다도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시험된 사람들이죠. 즉 의의 태양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없이라는 말은 범죄케 하지 않은, 꺼리낌이 없는,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자신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거리끼게 하지 않는 거룩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자신들에게 붙은 사람들을 완전히 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지켜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예수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것이 네 번째인데요. 예수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또 다른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이라든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같은 표현을 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가장 사실적인 모습은 그 열매를 통해서 검증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이미 풍성한 사랑의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여기에 생명의 열매를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당시 어디에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와 구원받은 사람들을 풍성히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므로 이해하게 합니다.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11절 하반절의 바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신 바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구원의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일의 일선에선 바울이 로마 감옥에까지 복음 때문에 매이고 증거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이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같은 모습과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시 이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태양볕으로 시험된 것보다도 더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거리끼는 일 없이 재림의 순간까지 이르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1세기에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성령이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면 이 귀한 역사가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